오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김진수 장로님이세요. 우리 뉴저지에 우리와 같은 PCS의 교단의 새빛 세상의 빛 교회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심우하시는 장로님이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일찍 50대 중반에 은퇴하셔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16시간 차를 타고 가면 원주민 마을에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 이제 간증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때부터 그곳에 거의 인생을 시간을 다 투입하셔서 새로운 또 모델의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김진수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손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장로님 예.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창업을 두 번 했는데 비슷하지 않고 전혀 다른 창업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농업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제가 영상이 있는데요. 한 40분짜리를 5분으로 줄였으니까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치열해져가는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 전쟁 그리고 약품의 안전성을 검증받는 엄격하고도 치밀한 FDA의 심사 환자에게 신약이 투여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FDA의 신약 승인을 받기 위해 제약사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수십만 장에서 수백만 장까지 이 방대한 서류를 심사하기 위해 FDA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막대한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7년 신약 신청 전자문서가 등장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심에는 직원이 고작 7명에 불과하던 한 자그마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거의 모든 인종들이 모여 일하는 곳 ISI에서는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 김진수 사장은 직원들과 1대1 면담을 정례화하고 그들의 생각과 회사의 입장을 공유한다.
I just got done speaking with Jinsu. I can always speak with him about any department matters or personal matters. He will listen to anything that we have to say. He listens to all of our feedback and is able to speak with me directly about matters of the company, matters of the department, matters of finances, as well as how the company's doing, what the vision of the company is. He's very clear about that.
ISI의 사후는 회사명의 앞글자를 딴 세 가지 정직, 만족, 혁신이다. 매년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한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수익을 공유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당당함이 ISI의 힘인 것이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 전쟁 그 틈새 시장인 신약 신청 분야를 독점적으로 파고들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이후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도 경영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익은 사회와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성실한 기업윤리 준수 FDA와 유수의 제약사들로부터 10년 넘게 신뢰를 받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차가버섯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계절이 가장 중요해요. 자작나무가 이제 겨울에 수면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이제 좋은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자작나무 겨울에만 와서 일단은 사죠. 여기는 11월 초가 되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중순에 와서부터 이제 차가버섯 생산을 시작하고 있고요. 물론 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힘들죠. 눈도 있고 춥기도 하지만은 사실 겨울에 원주민들 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일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특히 연말에 돈이 필요한데 정말 돈이 딸릴 때 제공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차가버섯은 이제 살아있는 자작나무에서 나는 차가버섯이 물론 약효가 더 많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제 저 마른 차가버섯은 사지 않고 죽은 나무에서 있는 차가버섯은 이미 말라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건조해 놓으면 구별이 그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 전에 그래서 제가 이게 도착하기 한 10일 전부터 이제 차가버섯을 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차가버섯을 이제 구매를 하게 되죠. 처음부터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직업 창출은 물론이고 결국은 성교를 위해서는 계속 그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밖에서 돈 받지 말고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예,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선교단체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교회 파송도 받지 않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또한 저는 분명히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원주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원주민 마을에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않고서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저는 선교사라는 모자를 쓰는 순간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만 해도 쉽지 않은데 선교사 일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 선교 운동 뱀이라고 부릅니다. 뱀 운동을 시작해서 초창기부터 헌신해 오신 상해 한인연합 교회의 엄경 목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봐왔는데 비즈니스 하는 선교사들, 비즈니스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차이는 얼마나 빨리 망하고 늦게 망하는 것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렵니다. 저는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조금 지나칠 정도인데요. 저는 자주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하고 싶어서 저는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저는 일하는 게 좋습니다. 막일이거든요. 뭐 무슨 거창 일도 한 일도 아니에요. 고사리 삶아서 말리는 것이 무슨 거창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재밌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 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에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와서 스티븐스 공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저는 직장에서 바보 같은 짓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는데 주당 거의 80시간을 일했거든요. 추가 수당도 한 푼 받지 않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는 봉급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손해보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연봉이 매년 30%씩 올라가더군요. 시작할 때 평균치보다도 낮은 연봉 2만 5천분에 시작했는데 바보 같은 짓 때문에 4년 만에 연봉 8만 불을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현명한 사람보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한 것보다 더 주는 바보 같은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바보 같은 원주민을 찾습니다.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 회사를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이 바보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35살의 나이에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는 집에서 혼자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고객으로 하였고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를 창업한 지 18년 만에 500명의 회사로 성장했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은 대기업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해 2010년 회사를 팔은 해 저는 카나다와 인접한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더군요. 저희 지역에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여기에 송이버섯이 가끔 폭락을 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저를 도와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서 온 한 청년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 이 백성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문제가 바로 오늘날 원주민의 문제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 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자살 저항력은 오늘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주민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 후에 저는 그곳에 원주민 두 명과 같이 깃섬이라는 원주민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깃섬이라는 회사, 원주민 회사 이름은 깃스라는 뜻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깃산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깃스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원주민 회사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립 목적에 회사 이익금의 20%는 선교를 위해서 10%는 교육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아예 명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지분이 다 원주민에게 이양된다 할지라도 이 회사를 통해서 선교와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하고 송이 수출을 미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였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수출한 송이가 통관에 걸려서 한 10일이 지나서 통보가 왔는데 다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통관해야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미국, 캐나다 그냥 보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주말인 금요일에 도착했는데요. 주말이라 배달이 안 되고 월요일이 배달이 됐는데 한 절반이 또 썩었더군요. 그러면서 송이철 끝나버렸습니다. 힘이 쭉 빠지면서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잘 풀리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처음부터 광야에다 팽개치시더군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원주민 돕는다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려면요 떠벌리고 다니세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 지역에서 고사리가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사리철을 맞이하여 고사리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서 말리고 나면 통관에 걸린다 하더라도 썩어서 버리는 일이 없으니까요. 저희 지역은요, 여러분 혹시 시애틀, 밴쿠버 고사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좋은 고사리가 생산됩니다. 여러분 고사리는요, 부드러워야 하거든요. 부드럽기 위해서는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비가 자주 와야 되고 일조량이 많아야 됩니다. 저희 동네는 바다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봄철이 되게 되면 매일 소나기가 오고요. 해가 10시 반에 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5인치면 5인치 자랍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고사리가 저희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굵어야 되잖아요. 가늘게 되면 부러지니까 굵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부드러운 부분만 자르기 때문에 좋은 고사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사리도 쉽지 않더군요. 삶아서 말리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굵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야 말리거든요. 그리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철에 필요한 대형 건조시설을 제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사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생산을 잘 마친 그해 가을에 저는 가을철을 맞이해서 다시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송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송이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더군요. 그런데 근처에서 제가 있는 곳에 한 시간 정도 떨어져서 공항이 있는데 공항에 근처에 사시는 한 한국분이 저한테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다 못 먹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랬더니 말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대형 건조시설 이미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건조시설 갖출 때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지 송이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조시설에 송이를 말려도 아주 잘 마르더군요.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사리철을 맞아서 저는 유저지에서 트레일러를 하나 사서 고사리철에 필요한 물건을 잔뜩 사서 싣고 저는 처음으로 대륙 횡단을 시작한 겁니다. 뉴저지에서 알래스카 밑까지 가는 대륙 횡단이었습니다. 시카고를 지나서 노스다코다에 있는 캐나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에서 내가 짐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갑자기 수색이 시작되더군요. 그러면서 저하고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원주민을 위해서 원주민의 회사를 차려놓고 원주민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회사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노동허가가 있느냐고 갑자기 물더군요. 저는 노동허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거든요. 왜냐,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주민 회사 만들어주고 떠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한 7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자는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더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이고 미셔너리면 미셔너리지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를 이틀 동안 붙잡아놓고요. 연구를 하더군요. 그러더니까 결국은 노동허가 없으면 입국을 할 수 없다고 입국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트레일러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유저지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추장을 시애틀로 내려오라고 그러고 저는 물건을 가지고 시애틀로 가서 그 시애틀에 그래서 이제 트레일러는 올려보내고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뉴저지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했어요. 보통 5일 이상 걸리는 것을 이틀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화가 나니까 그게 가능하더군요. 여러분, 화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고사리철은 오고 있었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제가 프린스톤 신학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총장으로부터 제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편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육로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바로 뉴욕공항에서 밴쿠버 공항으로 갔습니다. 역시 모르면 용감한 법입니다. 이번에는 공항에서요. 경찰이 에스코트까지 친절하게 해주면서 제가 돌아오는 게이트로 저를 더 데려다 주더군요. 한번 그냥 오게 되면 감옥에 넣겠다는 공갈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조금 맛본 게 뭐가 좀 그렇게 불만이어서 그렇게 두 번 저를 또 광야에다 팽개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허가 신청했고 4개월 후에 노동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저는 캐나다 들어갈 때마다 옆으로 불려가서 항상 30분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송일이 버섯을 말리기 시작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4년, 그 4년, 거의 4년 전입니다.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가버섯은 추운 지방에서 자라고요. 자작나무에서만 자랍니다. 저희 동네는 겨울도 춥고 이제 자작나무가 많아서 좁은 차가버섯이 많이 납니다. 차가버섯은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올려주는 항산화 성분이라 그래, 안티옥시던트라고 그러는 건데 좋아서 뭐 암 치료, 뭐 당뇨, 뭐 고혈압 이런데 매우 좋습니다. 특히 그 감기 예방이나 뭐 알레르기 같은데도 좋고요. 여성들은 그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사하고 있는 것 아시는가요? 특히 겨울에 생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비디오 보셨지만 겨울에만 가서 생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한 20, 30년 계속 자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딸 수 있거든요. 여름에 딴 것과 겨울에 딴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들어가서 겨울에만 생산, 프레시한 것만 삽니다. 마른 것은 절대로 사지 않고요. 제가 차가버섯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차가버섯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돈 버는 것뿐 아니라 그 원주민들 차가버섯 열심히 많이 차가버섯 차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특히 그 비만,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싱싱한 송이도 판매합니다. 이제는 노하우가 생긴 거죠, 사실. 이제는 그 일본에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한국으로도 차가버섯 수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일이 무조건 잘 풀리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실수가 없었다면 저는 가을에 송이버섯만 했을 겁니다. 건조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수 때문에 봄철 고사리를 시작했고 그 건조시설 때문에 저는 차가버섯과를 추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차가버섯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은 제 실수 때문에 오히려 더 매출액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2015년부터 회사는 흑자로 일단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제 돈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크지는 않지만 약 25만 불에서 30만 불 정도의 매출액을 올립니다. 그만한 돈이 원주민 동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목재 회사를 한번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사 역자로서 제가 경험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신도 선교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선교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좋아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요사이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교권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말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나라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명분으로 입국을 해서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일까요? 아, 속았구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속았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사를 경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재 선교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그동안 선교사들이 해온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정직성이 선교의 문을 닫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선교의 문을 다시 여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처음 그들에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있지요. 오전도 종족이란 복음이 잘못 전파된 종족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북미 원주민들이 오전도 종족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원주민들이 바로 오전도 종족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에게 기독교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한 나쁜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지, 별로 오래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레지덴셜 스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아동이, 원주민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 강제로 부모로 격리를 시켜서요,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절대로 그 학교에서는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엄청나게 심했고요. 제법 많은 아동들이 기숙학교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성적인 학대도 많았고요. 그 주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가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원주민 마을에, 저희 원주민 마을엔 토템폴이 있습니다. 그 큰 나무의 기둥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땅밟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근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비전조 동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오전도 종족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디톡스 작업입니다. 원주민에게도 기독교를 봤을 때 아, 좋은 기독교는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원주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슬림이 크리스천에 대한 선입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해 터키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옆에 무슬림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코란을 읽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무슬림에 대한 편입견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다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직원 중에는 무슬림 중에는 전혀 테러리스트가 아닌 진짜 순한 무슬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감처럼 무슬림도 기독교인에 대한 선입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고 그 무슬림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기독교인은 만문이죠.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틀린 말을 했나요? 어찌 보면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 크리스천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만문이즘에 빠져있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무슬림을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미 원주민은 오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계 전 지역이 유럽, 미국, 한국이 오전도 종족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디톡스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좋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원주민 마을에서 왜 복음 전환 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깨달은 것은 내가 돌짝밭 위에다가 돌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싹도 나지 않았는데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돌 제거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씨를 뿌릴 옥토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역할은 씨 뿌린 자가 아닙니다.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을 주고 씨앗을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새로 산 밭에가 보았더니 돌짝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오겠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의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번 5월이 되게 되면 저는 울프 클랜, 그러니까 울프 늑대와 같이 춤을 울프 클랜에 제가 입양이 됩니다. 원주민 이름이 주어지고 원주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들을 만난 지 이제 9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실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목재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요새 BAM이라고 그러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비즈니스는 선교의 도구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비즈니스를
성교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포미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가는 실정이고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경험도 없고 소질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과 비즈니스 포 미션의 차이는 비즈니스 포 미션이 그냥 비즈니스를 단순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반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그 과정 자체가 선교라는 고백입니다.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가버섯을 독점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저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서 그 많은 이익으로 다 선교에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정 가격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정 가격을 받아서 그 돈으로 헌금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또 아닙니다. 제자 양육 코스를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독성을 덧셈이라고 한다면 삶은 곱셈입니다. 삶이 없다는 이야기는 곱하기 0을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수라도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0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더라도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허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원주민에게 저희 삶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들 중에서 기쁨이 없는 선교사들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저는 힘든 노동을 하지만은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저는 살아가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영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주민 회사 긱슴은 세 가지 코어 밸류를 가지고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정직, 쉐어링, 나눔, 인디펜던시, 자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정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직이란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회사를 팔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지문을 가지고 있던 한 회사 간부가 회사를 이미 잦은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사 지분을 회사에 팔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은 내가 회사를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이 절반도 되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파는 것은 비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에게 아무것도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사든가 안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에게 소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달 후에 자기가 받은 가격이 실제 판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자기가 원했으니까 나를 원망하지는 못하겠지만 참 기분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몇 달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몇 달 후에 자기가 원했던 가격 두 배를 받고 그것으로 자기 비즈니스 시작을 했습니다. 송이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송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생산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을 폭락을 막아주려면 그 잉여분을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라기 때문에 저는 그 잉여분을 건조를 함으로써 막아줍니다. 그런데 건조하게 되면요, 식감하고 그 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가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조시의 가격과 싱싱한 송이를 팔 가격이 다릅니다. 건조시는 6불 이상 주게 되면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싱싱한 송이를 팔게 되면 8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공휴일이라 대부분의 바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에게도 싱싱한 송이 오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원주민 형제가 밤늦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바이들이 문을 이미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 팔지 못하면요, 버려야 돼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조용으로 샀습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싱싱한 오더가 들어온 건데 그걸 탁 팔면 딱 맞는 물량이더군요. 더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주민 형제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처음에 너한테 살 때는 건조용으로 샀는데 싱싱한 오더가 들어와서 팔게 되어서 내가 2불 더 줄 수 있는데 총 100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오라고 했더니까 와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예,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정직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직을 지킨다는 것은요,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정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 이상 분명히 돌려줍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이 얼굴을 가지고 주로 백인들이 운영하는 제약회사를 상대로 가장 성장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바로 인테그리티. 아까도 그 비디오에서 보셨겠지만 인테그리티, 이 정직을 가장 회사의 최고 가치로 세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정직은 곱셈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0을 곱하면 0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하루 사이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정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숨은 의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의도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점령한 백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에게 무료로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료의 돈이 지금 원주민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정직 다음으로 저는 선악령을 끼치는 것을 나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장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부와 오징어로 젓가락이 자주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젓가락이 자주 갈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이방인 편을, 이방인을 항상 편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눔 생활을 하는 것은 하는 거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에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바친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악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악한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것 쉽지가 않더군요. 저도 원주민 동네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그들을 무기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탁식 체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악한 자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도와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탁식 체리티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이상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무기력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 계속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맨하탄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러니까 제 손녀가 둘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보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군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4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 스스로 이제는 살아갈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Grace Charity Foundation이라는 자선단체인데 제가 회사를 팔고 나서 제법 많은 돈을 제가 설립한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그 1년에 약 20만 불 정도를 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 요청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원주민을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요, 이 물건은 생산하는 건 쉬워요. 파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 회사 상품 사게 되면 제가 그 구매가의 50%를 내가 교회에다 도네이션 한다고 그랬더니,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선교 바자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교 바자회 용품으로 저희 회사 상품을 구입합니다. 물론 교회에는 시장가보다 싸게 드립니다. 예를 들면 차가버섯 75불짜리를 60불에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는 60불이 그대로 교인에게 주면 교인들은 기분 좋고, 그리고 30불 제가 하는 체리티에서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탁식 체리티에서 말했지만은 그들이 일거리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알코올 중독이 되는 줄 아세요? 할 일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밤늦게 술 먹는 거지. 아침에 일할 게 있으면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혹시 원주민 마을에 나중에 단계 선교 가면요, 동네 청소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그들 시간 많거든요. 이제 간증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요셉의 삶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삶을 겉으로 보면 우연과 같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요셉은 우연히 형제들이 미움을 받고 팔린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은 점과 같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서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점들이 하나씩 이어져서 선을 이루더군요. 우연히 같았던 사건들의 그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야기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저희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미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단기 선교를 간 줄 알았고 추장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연과 같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연에 생긴 점 같았던데 다시 과거를 자세히 보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원주민 계획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낙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이 세상에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어려운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